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은 가자지구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세를 지지하진 않지만 무기 지원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캐머런 장관은 오늘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영국의 무기 판매 금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를 강화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격을 강행하면 공격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미국의 계획을 따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영국이 이스라엘 무기의 1%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야당인 노동당의 조나단 애쉬워스 의원은 가자지구 라파에서 영국산 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140만 명이 대피 중인 라파에 대해 전면적인 공격을 강행하면 방어용 무기를 제외한 무기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 통신 등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선거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서 미국 서부 워싱턴주를 방문하던 중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가 원한다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휴전 협상을 끝낼 수 있으며 휴전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인질로 잡힌 128명의 생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6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오늘 새벽 가자지구 북부의 자발리아 동쪽에 탱크를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가해 19명이 사망했다고 가자지구 하마스 측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하마스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내 군사작전으로 지난해 10월 전쟁 개시 이후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격한 자발리아는 가자지구내 8개 전통적인 난민 캠프 중 하나로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번 공격이 하마스의 군사력 재결집 움직임을 포착해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에 제기한 폭격과 박격포 공격으로 수천 명의 지역 주민이 외부로 대피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올레우 시네 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오늘 소셜미디어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공세를 시작한 10일 이후 최소 민간인 4천여 명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크라이나 북동부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러시아군이 특히 지난 24시간 동안 27개의 정착촌을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이날 한 개의 우크라이나 부대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철수했고 방어가 취약한 지역을 러시아에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도시 벨고로드에선 10층짜리 아파트가 일부 붕괴돼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졌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티의 연안 국가 리투아니아에서 오늘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발트의 전략 요충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중 동부 최전선에 위치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번 대선엔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기타나스 나우세다 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홍수로 사망자가 315명으로 늘었습니다. 탈레반이 운영하는 아프간 난민부는 오늘 북부 바글란주에서 내린 폭우로 희생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1인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맞겠습니다. 모레 화요일도 전 지역 대체로 맞겠지만 평안북도, 함경도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 영상 12도, 낮 최고 15도에서 2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모레 화요일도 비슷하거나 좀더 낮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한 양국 간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3월에 16만 5천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협상 대표가 9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동맹과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그리고 양당 상원 하원에 또 행정부에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이런 탄탄한 이런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자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은 것인데요. 윤 대통령이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윤 기자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자의 질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올해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언론과의 회견에서 한국과 같이 부유한 나라를 방어할 나라가 없다는 취지로 했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예.
윤 대통령이 바로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미국 조야나 미 상하 양원 그리고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 그리고 따라서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답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 극히 원론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이번 미국의 대선에서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미한 동맹뿐 아니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접근 그리고 대북 핵 협상 등에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최 기자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이제 재집권 당선이 될 경우에 한국, 일본,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문하고 나설 공산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그 개인 자체가 한국, 일본, 나토 같은 동맹국들이 미군을 주둔시켜서 안보를 보장받으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충분치 않게 조금만 낸다.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또 트럼프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화당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과거 이제 그 재임 시절에 한국을 겨냥을 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5배, 그러니까 당시 그때 한국이 10억 달러를 냈으면 50억 달러, 다섯 배를 더 내라 이렇게 압박을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임기가 끝나면서 이 문제는 그냥 흐지부지 당진되고 말았습니다만은 만일 이번에 그 11월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 당선이 될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그 한국에 대해서 분단금 인상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다만 이것은 지금 시점에는 좀 그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그야말로 11월 대선에 당선이 돼야 이제 이것이 존재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제일 지금의 관건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도 앞으로 크게 바뀌거나 아니면 기존의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연합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역시 주한 미군 철수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예.
콜비 전 부차관보의 발언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그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번에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자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콜비 전 부차관보의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 대선 캠프의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콜비 전 부차관보의 발언 가운데서 관심을 끄는 대목을 일부 좀 소개해 드리면요.
네.
지금 시점에서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죠. 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다면서 미국 대북 정책의 초점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군비 통제에 맞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북한은 미국의 주요 위협이 아니며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한 미군의 축소나 철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의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 통제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전환에 찬성하며 이것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이런 그 콜비 전 부차관보의 발언 내용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 하나같이 미한 동맹 관계에 큰 파장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또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불편한 관계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의 발언 잠깐 다시 들어보죠.
북한의 이런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에 그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는 원론적인 그냥 답변을 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다루겠다 이런 그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크게 봐서 아마 두 가지의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외교 정무대에서 대응인데요. 이것은 벌써 지난 2년간 그 한국 정부가 쭉 해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국제법을 어긴 불법 행위고 이를 미국, 나토, 유럽 등과 함께 규탄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은 하지 않지만 인도적 지원 가능한 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외교적 활동인데요. 이것은 뭐 지난 2년간 해왔던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이제 기조로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잘 보이지 않는 측면인데요. 무기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이 상당히 그 뛰어난 그리고 그 훌륭한 무기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직접 무기를 대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의 인접국, 예를 들면 폴란드 같은 나라에 무기, 탄약, 전투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이런 그 인접국에 그 무기 지원을 해서 그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이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은 아마 그 러시아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아마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것은 그 지금 한국이 가장 그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전투기, 또 잠수함, 인공위성, 뭐 탱크 이런 첨단 무기와 기술을 대주는 것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교 채널을 통해서 만일 당신네들이 진짜로 북한에게 그런 무기를 대주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령 뭐 식량을 주거나 이런 거는 좋지만 무기나 이런 첨단 무기는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주제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얘기로 좀 건너가 보죠.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 궁에서 7일 취임식을 갖고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앞으로의 우크라이나 전쟁 또 지금과 같은 이 상황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뭐 변할까요?
예,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 전문가들은 대체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조만간 끝날 조짐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2년 2개월 전에 개전 초기였죠. 이 서방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조기에 우크라이나 침공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서방의 경제적 제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한정된 무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어쩌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고 러시아에 이것이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상황은 지금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악화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탄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것은 주로 중국과의 무역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고 또 유가가 그 인상되고 있는 이것도 영향이 있고요. 또 중국과 그 러시아가 손잡은 상황에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서방에 대립되는 국가들의 말하자면 연대인데요. 이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가 강해지면서 이 러시아가 사실 입지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의 3분의 1을 점령당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감수하고 평화협상에 나서지 않는 한 러시아가 물러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입지가 나빠지지 않고 또 경제도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3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 87.28%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5연임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국으로 중국을 택했습니다. 15일에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뭐 더 한층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최근에 그 다섯 번째 오선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첫 그 해외 방문국으로 이제 중국을 선택을 했는데요. 역시 이것은 그 미국을 비롯한 그 서방의 압박에 맞서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덧붙이자면 푸틴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이란 등 일종의 그 반서방국과의 그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들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북한의 그 중국의 지원인데요. 중국은 그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무기 생산에 꼭 필요한 그 물자, 전자 부품, 그러니까 이중용도 물품, 그러니까 민수용으로도 쓰이고 무기 생산에도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상당량 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 시간에도 포커스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베이징을 방문한 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시진핑 주석 왕이 외교부장에게 중국에게 압박한 것, 그 주문한 것 중에 가장 핵심 문제가 이 같은 그 이중용도 물품을 러시아에 주지 마라. 만일 이것을 계속 공급하게 되면 우리는 중국을 제재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푸틴 대통령의 그 중국 방문에서도 푸틴이 가장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 그 이중용도 물자를 계속 공급해다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도 이기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밀착하고 강화하자 이런 메시지를 낼 텐데요. 중국이 이 같은 주문에 어떻게 나설지 어떤 그 입장을 취할지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푸틴이 중국을 방문하고 난 뒤에 평양까지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물론 네. 이 푸틴 대통령이 앞서서 15일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공식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15일에 중국을 방문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크렘린 쪽의 공식적인 발표를 두고 봐야 되는데요. 일부 언론들은 5월 후반부에 가서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고요. 여기에 예. 대해서 이 클렘린 궁 대변인은 이 방문 날짜는 적시에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고 중국 외교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이 중요한 건 사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평양 방문 초청을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확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올해 안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미 작년에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고요. 이 방문들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일정 문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방문을 하는 김에 평양도 같이 방문할 가능성 왜냐하면 평양과 베이징이 굉장히 근거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 중에 아니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올해 안에는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잠수함, 인공위성 같은 첨단 무기와 기술을 받기를 원하는데 러시아가 과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까요?
네, 이것이 그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문제인데요. 지난해 그 7월부터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그 무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약 9천 개의 컨테이너를 그 주고받았고요. 북한은 컨테이너에 약 300만 발의 포탄을 수출을 했고, 러시아는 이 컨테이너에 식량과 각종 그 물자를 다시 북한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전투기, 잠수함, 인공위성 기술, 이런 무기나 이제 기술을 주느냐, 이런 것인데요. 정찰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실패를 했다가 11월에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에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아마 그 인공위성 기술을 준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인공위성 기술은 좀 주지 않았느냐, 그런 게 있고요. 그러나 다른 것, 예를 들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전투기, 잠수함, 핵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줬거나 관련되는 조짐,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은 전략 무기를 주는 것은 러시아로서도 좀 상당히 좀 꺼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느냐. 북한이 요청을 해도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줄것 같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잠수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러시아는 핵잠수함 이런 것이 있는데, 핵잠수함 이런 것을 그 기술을 북한에게 준다고 해도 북한이 이거를 자신의 기술로 그 핵잠수함을 만들 재주가 없습니다. 기본 인프라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 재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러시아가 준다고 해도 북한이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그 전투기나 그 첨단 기술 문제가 러시아의 그 북한 의존에 달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전쟁이 악화돼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이 그야말로 절실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러시아로서는 꺼리는 전투기나 각종 그 기술을 북한에게 주면서 포탄을 얻으려 할 것이고, 그럭저럭 끌어갈 만하다, 그러면은 아마 그 최첨단 무기, 이런 것은 그 북한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지난 3월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국 이 기구가 해산이 된 건데, 자,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을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그핵 보유국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언급이나 발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지금 비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그돼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네.
이들 나라들의 전례를 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 등의 묵인이 바로 비공식 인정으로 그 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려고 한다면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그런 그 말하자면 입장 변화의 과정이 될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이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말하자면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요. 러시아와 중국은 당초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핵실험에 대해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매번 미국 등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말하자면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미국과 러시아가 적대 관계에 있고 또 중국도 미국과 대립 관계로 치달으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 또는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고려해서 이 북한의 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사례가 사실 굉장히 드물었다. 아예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격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없지 않은데요. 실제로 미국 내 일각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그런 평가를 하면서 북한과의 핵협상 목표를 핵 군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 북한의 핵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관심이 수그러들고 사그라든다거나 또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 북한은 갈수록 말하자면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러시아가 유엔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힌 데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백악관은 러시아가 3월에 정제유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의 말 들어보시죠.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
커비 보좌관은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면서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자, 백악관이 통상 이런 제재 위반 사례를 잘 발표를 안 하는데요.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예, 굳이 그 배경을 보려 한다면 이 4월 말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러시아가 이제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으로서 임기 연장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과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임기 연장에 반대한 러시아의 의도가 제재를 예사롭게 위반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 항구의 근접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유류 수송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북결의,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위반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3월에 정제유 16만 5천 배럴을 북한에다 보냈다는 것인데요. 이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대북 정제유 공급 한도가 어떻게 되고 이 양은 지금 3월에 보냈다는 양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2017년에 이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취했는데요. 당시에 그 대북 제재 그 결의를 보면 국제사회가 유엔이 허용한 것은 그 북한에게 연간 그 원유 같은 경우요. 정제가 안 된 것이죠.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만 주고 정제유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 같은 정제유는 연간 50만 배럴만 줘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번에 그 백악관이 밝힌 것이 이제 내용이 3월에 16만 5천 배럴을 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은 3월 한 달분입니다. 그래서 만일 매달 이 정도 양을 줬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그것을 그 곱하기 12 그러니까 올해 매달 이렇게 16만 5천 배럴 줬다고 하면 올해 78만 배럴을 주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제유 연간 한도액이 50만 배럴이니까요. 한 28만 배럴 정도를 위반해서 러시아가 그 더 많이 주는 거고요. 원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00만 배럴 주게 돼 있는데 중국이 그 지하 송유관을 통해서 북한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하 송유관을 통해서 주는 양을 잘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걸 참 그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러시아가 이렇게 그 정제유를 북한에게 주고 이것이 위반 양이라 할지라도 북한이 사실 그 한 해 그 기름을 쓰려면 한 900만 배럴 정도 필요한데 올해 매년 이 정도 양을 준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제유 78만 배럴이면은 그렇게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반한 건 틀림없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위반을 해서 주는 거는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에너지난이 이것을 해서 말끔히 풀리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전투기가 지난 4일 한반도 서해 인근 공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감시 임무를 수행 중이던 호주의 헬리콥터 전방에 섬광탄인 플레어를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좀 최 기자가 전후 과정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4일 그 한반도 인근 서해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그 유엔 안보리 그 대북제재 위원회도 아직 살아있지만 요번에 활동이 중단된 것은 전문가 패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 감시 활동도 계속되고 있는데 당시에 그 호주 해군 소속 구축함인 호바트함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떠서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그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갑자기 중국 항공기가 그 호주 헬리콥터 앞에 그 한 300m 근처까지 접근을 해서 헬리콥터 앞에 성광탄, 영어로 이제 플레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그 이런 것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호주 헬리콥터가 무슨 뭐 파괴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해상에서 또 공역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호주 당국이 이 사건이 나고 나서 호주의 국방장관 그리고 호주의 총리가 나서서 중국을 강력 비난을 했고요.
네. 예, 그 부분에서 지금 사실 중국의 입장이 나왔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 중국 측은 오히려 호주가 중국 영공에 접근해서 도발했기 때문에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요, 호주의 군함기가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이라는 기치를 건 채 중국 영공에 접근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도발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와 주의 환기 목적에서 중국군이 현장에서 필요한 처치와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특히 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호주의 위험을 무릅쓴 처사에 대해 이미 엄정한 교섭을 제출했다. 이 얘기는 이제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항의를 했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사실 중국과 호주가 인도태평양 그 해역에서 그 말하자면 갈등을 빚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대북협상 대표가 도쿄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 고위 관리가 9일 일본 도쿄에서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 대표를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무슨 문제를 논의를 했을까요?
예, 그 두 사람은 사실 지난 2월에도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미국 국무부의 그 보도 자료를 보면 극히 원론적인 부분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논의했을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무부의 보도 자료는 이 정박 고위관리가 류 샤오밍 특별대표와 만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지적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하면서 불법적인 무기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요. 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이런 비판을 정박 대북 고위 관리가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정박 고위 관리는 또 미국이 북한과 대화 외교를 해 나갈 의지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중국 당국이 자국 내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데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류 샤오밍 대북 특별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사실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흥미있는 소식이 있었는데 한국의 전 국회의장이 8일 도쿄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일본과 북한이 제3국에서 두 나라의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뭐 이 문제와도 뭐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그 추정 관측도 있습니다. 그 한국의 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8일 도쿄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북한과 일본이 그 아시아 의회 장소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북일 정상회담을 그 교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북일 간의 그 접촉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이 한국과 협의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양국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아시아 모초에서 제3국에서 만나서 북한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한국 정부에게 잘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사전 협의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 안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그 관계가 그 악화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그 3월 26일 날 북한의 그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면서 당시에 그 일본과 그 어떤 접촉이나 교섭도 안 하겠다, 거부한다 이렇게 공식으로 밝혔기 때문에요. 네. 이것은 이 같은 담화 뒤에도 북한과 일본 간에 만난다면은 아마 상당히 무슨 모종의 그 물밑 접촉이 있고 그 이것이 계속 진행 중이고. 특히 그 일본이 그 한국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안 알리고 접촉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뭔가 그 물밑에서 북한과 일본 간에 상당히 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교섭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그 관측은 있는데 아직 그 어느 쪽도 그 공식적으로 이걸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과 함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에 정제유를 보냈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북협상 대표가 도쿄에서 만난 배경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북한에서 인민군 대위였던 탈북민 정문화 씨. 세 번의 탈북 끝에 한국에 도착했고 이제 정착 10년 차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정문화 씨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첫 탈북에 중국으로 이제 그때 당시 팔려간 줄 몰랐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따라 가는 거라고 생각했지 이 사람들한테 나를 20매매로 팔아주세요 하고 가는 건 줄 몰랐어요. 인권이란 말을 몰랐기 때문에요.
탈북민 정문화 씨가 첫 탈북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최근 정문화 씨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남북 더보기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북한에서 근무했던 군생활과 또 한국에서의 정착생활을 남북한 출신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먼저 행사에 관한 소개부터 들어보죠.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영 교수입니다.
올해에도 이제 몇 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 그 첫 주제가 여군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군 여군 대위, 남한 여군 대위 두 분을 모시고 군 생활에 관한 거, 특별히 여군 생활에 관한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인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북한군과 남한군은 생활도 다르고 사고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처우도 많이 다르고 특히 여군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더보기 행사를 통해 직업군별, 서로 비슷한 점과 또 문화 차이를 알아갈 수 있었는데요. 북한 출신 여군으로 참여한 정문화 씨가 함께한 계기부터 들어봤습니다.
북에서 살 때는 인권에 대해서 잘 몰랐고 내가 받는 소모랑 이게 인권 침해라는 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었는데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10년 차로 살면서 보니까 우리에게도 참 거기한 인권이 다 있고 지켜야 될 권리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나처럼 모르고 지낸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거잖아요. 현실적인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도 더 배울 겸 또 인권 침해가 더 이상 없애길 바라면서 저희 이 말 소중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통일적으로 지향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빨리 통일의 길을 열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8년 정도 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입대했을까요?
90년대에는 무조건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구호가 의무적으로 도시 곳곳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교육받기는 90년대에 무조건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다 이런 구호를 많이 들었고 그때 당시는 혈기 넘치나의 젊은 나이 때니까 약간 들뜬 김에 이제 군대에 나갔던 것 같고 이제 정작 군대에 가서 무조건 이제 군복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만큼 군부대 탈영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이제 나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한테까지 영향이 미치니까 진짜 그 군복무 기간에는 진짜 충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전역할 때까지도 외부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이제 정해진 지역을 이제 우리가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일체 사회생활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이제 그 모든 통신이 차단되어 있고 이제 신문도 이제 군인 신문만 딱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투력을 이제 군인들 사기랑 떨어질까봐 이제 그런 일체의 그런 불필요한 소리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가 강하다. 무조건 우리가 물리쳐야 조국이 통일된다. 선거전 이런 생각만 갖고 그런 교육만 받고 이제 군복무를 했었고 전역돼서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현실과 달랐어요. 이제
1990년대 말 전역하고 북한 사회에 나와보니 북한의 배급제는 붕괴했고요. 고난의 행군으로 정문화 씨의 가족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96년도 그때부터인가? 근데 이제 그 내가 전역될 당시에는 잔돈 일전도 없을 정도로 너무 그랬었고 또 저는 이제 군복무 기간에 조선노동당에 이제 입당을 했으니까 저기는 입당한 사람은 무조건 이제 당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으면서 출근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버거웠고 전역될 당시에는 이제 동창들은 다 이미 탈북도 하고 추억이 있던 그 동네가 고난 행군 겹치면서 이제 사람들 싹 다 바뀐 거예요. 한 1년 지나서 진짜 너무 살기 힘들고 이제 엄마가 이제 치료비 없어서 이제 그 돌아가시고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이 이제 자기는 오늘 간다고 중국 도망친다고 너도 가자고 그래서 진짜 그때 24시간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3년만 돈 벌고 오자. 그래서 떠난 게 첫 탈북이었었고
하지만 정문화 씨는 몇 개월 뒤 다시 북송됐습니다. 1년 동안 노동단련대에서 처벌을 받았고요. 북한 사회에 나온 그녀는 친구들과 장사일을 하게 됐죠.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나서 다시 회사 다녀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 드라마 그 CDR을 파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중국에서 받아다가 이제 그 중부 지역에다가 이제 그쪽에다 팔면은 엄청 돈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아는 언니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건 내가 받아주고 나르는 운반 역할하고 이렇게 겨우 살아가던 도중에 어디 앞선에서 위험이 차려졌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들키게 되면은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그녀는 할 수 없이 두 번째 탈북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어르신 집에서 가사일을 도왔는데요.
단동 쪽에 아마 갔어요. 그래서 그냥 집 청소해주고 반찬 같은 거 해주고 이렇게 살면서 그 집 어르신은 이제 북에서 왔다 불쌍하다고 며칠에 한 번씩 이제 또 돈을 끊겨주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 모으고 도망칠 기회만 보다가 한 7, 8개월 되니까 한국돌 계산하면 그때 한 100 얼마밖에 안 돼요. 북한에 보내달라고 해서 한 달 졸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나를 넘겨줘서 국경연선까지 이제 다시 나갔죠. 이틀 거쳐서.
중국에서 번 돈으로 다시 북한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또 다른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북한에 다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잠복에 있던 수사대한테 이제 잡혔어요. 봄에 갔던 사람이 가을에 지금 다시 지금 이만한 물건 들고 갔어요. 내가 이제 옷까지 몇 개 입은 게 그걸 갖고 건너서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 경찰들이 군복무 경력 때문에 나쁜 분이 먹었구나 얘가 경찰서로 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군복무 기간에 받았던 훈장, 메달, 뭐 당증 그걸 다 박탈당해요. 교도소 기간에 난 무조건 살아서 나가야 된다. 탈북을 해야 되겠구나.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서 2년 끝내고 바로 저 탈북을 했어요.
그녀의 세 번째 탈북. 중국에서 2년을 지냈지만 신분 없이 살아야 하는 두려움에 결국 2015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현재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회사 생활도 해보고 식당 일도 해봤는데 대리만족을 느낀다 해야 될까? 북한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만지지 못했던 식자재, 식재료들 사람들은 왜 식당 자꾸 하냐고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의외로 재밌어요. 그래서 늘 식당에서 음식에서는 뭐 손님상에 나갈 때마다 기분도 좋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음식도 만들어서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주면 의외로 또 손맛이 좋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게 더 기분 좋아서 하고 가장 큰 거는 돈 잘 벌잖아요. 아 여기는 일하는 것만큼 보수가 있고 이제는 그냥 즐길 날만 났고 뭘 하면서 놀까 이제는 그 생각뿐이에요.
또한 누구보다 어렵게 자유를 찾은 만큼 탈북민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서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못할 때 아 이런 걸 내가 해줄 수 있겠구나. 아플 때 내가 어디를 연결해 줄 수 있고 중국에 살다 오니까 중국 애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한국말을 못해서 학교에 적응이 안 되고 엄마가 이제 그 애를 붙잡고 같이 울고 불고 하는 걸 저는 너무 수없이 봐가지고 아 이런 거를 다문화하고 연결시켜주고 한두 번 해주고 나니까 거기에서 제가 약간 이렇게 성취감을 느꼈어요. 내가 좀 이렇게 발바닥이 아프게 조금만 뛰어다녔더니 아, 이 사람한테 약간 도움이 됐구나.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됐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커져서 지금은 거의 100명 넘어요. 이제
현장의 관람객들은 북한 출신 여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요. 또 북한의 군문화를 알아간 뜻깊은 기회가 됐다며 정문아 씨가 이제는 한국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아, 저도 고향이 북한이긴 한데 군인 생활을 못 해봐가지고 몰랐는데 저 북한 군인 생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군인들이 그 생리대를 서로 니꺼 내꺼도 없어 모두 위생 건강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려가면서 쓴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저희는 여기서 너무 풍족해가지고 얼마나 남는 게 많고 버리는 게 많아요. 주고 싶고 그런데 줄 수도 없고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안타까운 생각, 공감이 가고 김치를 훔친 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제가 1985년도에 군 입대를 했어요. 우리도 김치를 얻으러 간 적이 있어요. 마을로 비참한 거 아니에요. 상황이 열악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저 입장에서 예전에 군대 생활했을 때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 거의 근무하셨던 또 여성 장교분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하여튼 한국하고 지금 북한하고의 그 어떤 상황 같은 거를 잘 알 수 있었다. 그 문화 대위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본인이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최고였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다른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더 많이 활성화돼서 뭐 저같이 잘 몰랐던 사람들도 네, 다 많이 좀 알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에 재개한 폭격과 박격포 공격으로 수천 명의 지역 주민이 외부로 대피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올레흐 스네후로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오늘 소셜미디어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공세를 시작한 10일 이후 최소 민간인 4천여 명이 히르키우 지역에서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일에도 우크라이나 북동부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러시아군이 특히 지난 24시간 동안 27개 마을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오늘 한 개의 우크라이나 부대가 히르키우 지역에서 철수했고 방어가 취약한 지역을 러시아에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접경도시 러시아의 벨고로드에선 10층짜리 아파트가 일부 붕괴돼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졌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날 오후 현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은 가자지구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세를 지지하진 않지만 무기 지원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데이비드 캐머런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캐머런 장관은 오늘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영국의 무기 판매 금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를 강화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격을 강행하면 공격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미국의 계획을 따르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영국이 이스라엘 무기의 1%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130만 명이 대피 중인 라파에 대해 전면적 공격을 강행할 경우 방어용 무기를 제외한 무기 제공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오늘 새벽 가자지구 북부의 자발리아 동쪽에 탱크를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하마스 측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의 군사작전으로 지난해 10월 전쟁 개시 이후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개시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인 62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선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서부 워싱턴주를 방문하던 중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가 원한다면 우린 내일이라도 휴전 협상을 끝낼 수 있으며 휴전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홍수로 사망자가 315명으로 늘었습니다. 탈레반이 운영하는 아프간 난민부는 오늘 북부 바글란주에 내린 폭우로 희생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도 1,600명을 넘어섰고 주택 수천 채가 파손됐다며 유엔과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 아프간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탈레반이 2021년 정권을 다시 장악한 후 미국 등 외국군이 철수하면서 국제 개발 원조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록적인 홍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브라질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브라질의 홍수로 발생한 인명피해와 참사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달 29일부터 남부 히우 그란디수 술주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어제까지 136명이 숨지고 126명이 실종됐습니다. 발티의 연안국가 리투아니아에서 오늘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8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AP통신은 기타나스 나우세다 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월요일이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맞겠습니다. 모레 화요일도 전 지역 대체로 맞겠지만 평안북도, 함경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 낮 최고 15도에서 2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모레도 비슷하거나 좀 더 낮겠습니다.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 12일 일요일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뷰의 한국어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세계뉴스 진행의 김영권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방송 시간까지